본 시편은 표제어가 없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시편 93편 바로 앞장의 그 시편과 연결되는 시편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시편 93편에서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주제였습니다. 통치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편이고 고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앙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기대는 신앙적인 개념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쌍방의 관계 가운데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해 보면 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도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결정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과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의 말씀에서는 이제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이 따로 있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는데 또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제 시편 94편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편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박해하는 권력자들의 불의와 악행을 고쳐주시도록 구하는 공동체의 기도 시편입니다. 이 주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복수하시는 하나님, 또 다른 표현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통치, 우리가 시편 93편에 살펴봤던 통치의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위안과 위로, 평안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복수라는 개념은 좀 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1절에 말씀해보시면 어둠의 빛을 비춰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빛을 비추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본래 타락한 인생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결정이 우리의 방향성들이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지 않죠. 그러니까 타락한 이 죄악을 가지고 있는 원죄는 바로 관역을 빗나간 화살, 우리가 아무리 목적과 방향을 우리가 의로운 목적과 의로운 생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각들을 한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그 관역을, 그 목적과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바로 타락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줘야지 우리의 마음과 행위와 우리의 수준을 온전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메타인지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을 그냥 주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객관적인 위치에서 내 자신을 볼 줄 아는 것, 그것을 메타인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생의 결정과 선택, 나를 무조건적으로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내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또 바른 결정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연약한 우리의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거리끼는 마음이 존재합니다. 또 남들에게 감추고 싶어하는 죄와 또 부끄러운 마음들이 존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얻었지만 기존의 죄악된 패턴 또 악한 권세가 다스리는 사단의 권세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성도들은 방향성을 상실하기 대단히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지 우리는 어둠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지 않는다면 어둠에 삼켜지게 되는 대단히 무서운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을 비추실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복수의 대상에서 이것은 우리가 미워하는 자들, 우리의 원수들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나를 포함한 우리를 포함한 하나님은 복수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의 악에 대해서 복수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바로 이렇게 타락한 존재인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면 하나님의 복수하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 말고 다른 죄인들을 향한 복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추셔서 나를 포함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한 권력자들은 표현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이 아니라 8절의 말씀에 보시면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선택된 택함받은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복수의 대상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그런 악인들을 속히 심판해달라고, 복수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구조는 크게 1절부터 3절까지 도입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호소를 드리고 있고 나머지 4개의 모든 주제들은 4절씩 각각 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악인들에 대한 고발이 4절부터 7절까지, 악인들에 대한 경고가 8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징계받는 자의 행복이 12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만이 호소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 16절부터 19절까지,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심판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20절부터 23절까지, 예, 원래 6, 4, 24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만 도입 부분만 3절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4절씩 연결되어서 23절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94편 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예, 그 성경에는 뭐 비교급, 최상급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은요, 대단히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3절과 5절과 12절과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매우 간절한 긴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복수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복수가 아니라 우리의 통치자로서 왕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질서와 그 권위와 모든 역할들을 바로잡아 달라라고 요구하는 그런 이 광범위한 이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는 이 간구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악한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마음에 나의 행위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고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즉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말씀의 가정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교만한 자들과 3절에 보시면 악인이라는 표현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은 교만한 자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은 채 나의 옳음과 나의 증명만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교만한 자들, 그것이 바로 악인, 우리가 교만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부터 7절까지 악인들에 대한 고발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떠올리거나 우리 대적들을 떠올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악인들은 자만하며 오만하게 떠들며 이 백성을 짓밟고 그들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라고 알아차리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권력과 힘을 얻은 위치에서 가난한 자들을 박해하고 돌보지 않고 자기의 배만 불리는 것, 그것을 바로 악인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명예와 권력과 학벌과 재물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시대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은사와 능력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의인의 바른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에 대한 경고가 8절부터 11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얼핏 볼 때에 똑똑하고 당장에는 모든 권력과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현재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실제적인 삶에서도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귀와 눈을 지으신 하나님은 악인들의 모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는 것이죠? 나도 알고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도 그대로 다 알고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수평적인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들과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교인들과 이런 관계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 하심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다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비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징계를 받는 자들의 행복이 12절부터 15절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이제 징계받는 자에 대한 복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원래는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때는 맞지 않아야 되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악인이 왜 징계를 받고 복을 받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 복수의 대상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되면 우리가 복된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편 94편 12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제가 악인의 결정과 악인의 삶을 살아오고 있다면 하나님 저를 징계해 주십시오. 그 징계해서 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옥스퍼드 출신의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을 움직이는 대부분의 총리들은 이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다고 하죠. 그런데 과거의 옥스퍼드 대학의 출신들의 총리들은 탁월한 그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다 알고 움직이고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했던 총리였다고 합니다. 오늘날에 옥스퍼드 출신의 총리들은 대단히 철이 없는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또 제한된 시각을 가지고 그 특권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둘 것인가? 학자들은 세계 대전을 둡니다.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통해서 이 옥스퍼드 출신들의 이 정치인들은 이 학생 때에 가장 먼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 먼저 참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희생하는 것이 리더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 리더가 되어서 수많은 병사들을 거느리면서 병사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삶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현실을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보내었던 것이죠. 이러한 어떻게 보면 징계와 같은 전쟁의 상황 가운데 옥스퍼드 출신의 정치인들은 리더십을 키우게 되었고 백성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바른 정치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원래 성경에서 징계라는 표현은 원어적인 의미로 아들 만들기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라는 것은 야 너 한번 못하니까 너 이거 못했으니까 너 이런 결정을 받아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심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광야에 보내시고 또 고통 중에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만이 참된 재판장으로 호소할 대상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과거의 경험담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미끄러졌을 때 하나님 과거에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이 너무나 많고 복잡할 때 하나님 저에게 위안이 되어주셨고 저에게 즐거운 마음이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20절부터 23절까지 여호와의 심판이 승리할 것에 대한 확신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밝히는 것이죠. 그 악인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재판관과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악의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로 타락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옛사람의 자리에서 앉아서 오늘의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라면 그것이 바로 악인이고 하나님의 복수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은사와 능력과 신분과 지위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조명하신 가운데 바른 결정을 하시고 또 바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수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